From the conference center,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본 방송은 버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S. Monson, President of the Church, will conduct this session.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79차 연차 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신 운영자와 소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맥 윌버그와 지휘와 클레이 크리스첸슨과 리차드 엘리엇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나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지음악으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불렀으며 이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개회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데릴 H. 간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합창단입니다.
Our eternal Father in heaven.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With deep gratitude, we express unto thee our love and appreciation as we gather in this magnificent.
이 훌륭한 모임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을 전 세계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thee for the great eternal plan of happiness and for the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속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are grateful to live in a day of the restoration of the gospel.
회복된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선지자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그 보좌와 12사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간구드리고 그들이 건강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소 with
아주 아름답군요. 합창단이 마음의 해피디스맨을 불렀습니다. 이제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에터 F. 후드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새로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지지받으신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70인 정원의 회장단의 스티븐 E. 스노우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후드도르프 회장님.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필멸의 삶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2000년 전의 그 일요일이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가랴의 오래전 예언대로 그분은 낙 위에 타셨고 그때 많은 무리가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종려나무 잎과 꽃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으로 길을 덮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자 무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것이 전환점, 즉 유대 세계가 드디어 예수님을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찬양의 외침과 환호성이 일시적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곧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곳 겟세마네에서 홀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이번 주 동안 우리는 빛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그분을 정치적 압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진주와도 같은 복음을 주셨고 적용하기만 하면 행복과 평화와 성취의 삶을 열어주는 원대한 지식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며 희망과 기쁨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구속과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위험과 슬픔과 불확실의 시기에서조차 우리는 확신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들의 능력에 의혹을 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비극과 슬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쏠리는 관심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상은 망설임 없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무수한 새 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적 굶주림을 채워주고 타는 듯한 영혼의 질문들을 답해줄 무언가를 찾고자 새로운 지식들 사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서적들과 CD 및 기타 제품들을 구매하며 새로운 흥미거리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이론의 불길은 사라지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해준다고 약속하는 또 다른 새롭고 향상된 해결책이 이를 대처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선택에 진리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중 많은 것에 진리가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다소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는 모두 실패합니다. 흥분이 가신 뒤에는 공허함이 남게 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약속하는 그 다음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눈을 돌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지 않으며 누군가의 이론이나 제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진리를 아시는 분의 순수하고 영원한 셈에서 솟아나옵니다. 그 지식과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귀중한 은사이자 행복과 성공의 궁극적인 공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들을 때 희망과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도 커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죄의 음울한 짐을 깨끗이 하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이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신앙과 회개는 결국 정결케 하는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며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로 이끄는 소망 안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의 침례, 즉 의의 길을 걸을 때 의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늘의 보혜사인 성스러운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널리 다른 사람에게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친절과 용서와 은혜와 오래 참는 인내의 자비로운 행동을 펼치며 어디에서건 우리의 동료들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과 성취의 여정에 있어 첫 번째 단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평화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밤새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약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 지인 한 명이 간증을 굳게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는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는 조언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일치시킬 수 있게 해줄 그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제언하는 성실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일주일 후에 그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의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제언하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력 질주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심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그 원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낮에 옥수수를 거두기 바라는 농부처럼 복음에 접근합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결과로서 점차적으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자마자 오는 것도 있지만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로써 우리는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충만한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살핌으로 나무를 가꾸어 이것이 뿌리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우리는 감미로운 모든 것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열매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어 우리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순화해주는 이 여정의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 자신보다는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임을 스스로에게 입증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의 상징들로 자신을 외적으로만 둘러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스포츠 경기를 보며 운동선수에게 충고하는 것으로서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으면서 신앙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 제자가 예배의 주된 방법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종교는 간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행하는 좋은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을 벗어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단계는 다행히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를 밟기 위한 예비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양이 있거나 달변가이거나 지성이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거나 언번이 유창하거나 심지어는 예의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망을 나타내며 그분에 대해 배우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구하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지금이 바로 성전 추천서를 받고 이를 사용하며 의미 있는 가정의 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힘이 있는 기도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과 살아계신 선지자와 몰몬경 및 우리 삶을 축복하는 신권의 권능에 대한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을 때입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복음이 우리를 정련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한다 해도 그분은 결코 그러시지 않을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휘둘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가 장차 달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자의 길을 떠난 분들께 저는 그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유합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과 기쁨을 부여해 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영의 은사를 주실 것 간증드립니다. 지금이 주님의 길을 걸을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있기에 자신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주님의 길을 걸을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어떤 공허함도 채우고 어떤 상처도 치유하며 어떤 슬픔도 다스릴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희망과 신앙의 길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는 그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를 돕기 위해 가르침과 인도를 주도록 권세를 부여한 살아계신 선지자가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항상 그분을 기억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무릎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 지금 떨립니다. 여러분에게 제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의 지지해 주심을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부족하고 또 겸손함을 느낍니다. 저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거룩한 사도직의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주님이 저를 큰 축복으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을 강조하셨고 마치 대낮에 비치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셨을 때 저를 압도하던 그 진지함을 아마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이 제 영혼을 촉촉이 들여다볼 때 갖게 되는 큰 사랑의 느낌을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몬슨 회장님 사랑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중 제가 함께할 때 제 수준에 못 미치는 언행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인내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저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마땅히 되어야 할 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어제 신권회 모임에서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총괄 예건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패커 사도님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를 동반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잠깐 있다가 또 말씀하시기로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던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로 앤더슨 형제님, 형제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게 되면서 잊게 된다면 주님께서 곧바로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결코 유쾌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충실한 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프랑스에서 봉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제 감정이 컸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운데 10년간을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미국 지역 밖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모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참으로 훌륭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 다시 갚을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와 같은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저는 아내가 제게 바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년 전에 제 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는 프랑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다른 부름들을 계속 받으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저는 도시와 도시, 대륙과 대륙을 떠나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저희 가정에게 그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가족을 풍족하게 축복해 주셔서 훌륭한 동반자를 제가 만났고 훌륭한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훌륭한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제 인생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 아끼지 않으셨던 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70인 정원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들은 친형제처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애는 휴장 너머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형제님의 모범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제심을 잃고 화내는 모습이나 개인적 또는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가진 충실함과 사랑의 모범으로 대했고 단호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제가 몸소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분들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지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스러운 경험을 함께할 때 또한 같이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제 영이 돌아가신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의 것과 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구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목숨을 다할 때까지 헌신하셨고 그분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고대해오던 시기입니다. 경전에는 주께서 창세 이전부터 제정하시고 예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집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만방에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파이는 어린 양의 교회 사람들이 수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모든 땅과 나라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목적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기가 되게 하며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그분 앞에 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는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손길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오셨지만은 지금 우리 오늘날에는 더 많은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수를 직접 밀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을 통해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 침례의 물로 들어가고 풍요로운 복음의 토양에서 자신들의 발을 굳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고 참된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들은 영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신앙과 믿음을 가진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혼자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며 혼자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업태합을 위해 혼자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또한 사랑하는 충실하고 의연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선한 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만 독특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만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복음을 나타내 보이고 선포하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만이 하늘의 인도를 끌어내리고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는 열쇠들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자만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리니 아무것도 이를 전복하지 못하리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여 구속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또 장차 될 존재 전체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가까이 오라고 하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들이 수세기를 걸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토머스 S. 만슨 회장님은 그분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엘더 앤더슨, we extend our love and offer prayers.
회장님, 저희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희 조카딸 레이첼은 아주 어렸을 때 아침 시간을 친할머니인 장모님과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시간들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곧 5살이 되었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아침에 스콰이어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큰들 의자에 태워 흔들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레이첼 우리 함께 참 재미있었지. 이제 내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구나.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없으면 난 뭘 해야 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살짜리답지 않은 지혜로 레이첼은 갈색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조언입니다.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극적인 변화를 구하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삶에서 겪는 경험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변화들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지나면서 변화됩니다. 학교, 선교사업, 결혼, 취업, 그리고 은퇴는 모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서서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편안하거나 두려움이 가득하거나 신앙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할머니의 무릎은 유치원에서 겪는 어려움들보다 더 편합니다. 무제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집의 지하실이 아마 대학이나 결혼 또는 직업보다 더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하는 변화들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하느님들의 권고를 듣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선지자들은 종종 경고의 음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한결같으며 유익한 권고를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님은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변화들과 도전들에 맞서도록 돕습니다. 유명한 초등학교 노래 예언자 따라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들의 갈 길 인도해주니 예언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 둘째,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변화와 도전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이 필면의 생활은 시험의 시간 또는 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간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필면에 존재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시련과 유혹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한 후에야 우리는 엄밀히 시험받게 됩니다. 니파이 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니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인생의 도전과 변화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셋째, 신앙을 가지십시오. 고든 빈 클레이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매일 맞설 때 의심, 두려움, 심지어 공포감마저 우리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의심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쫓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에서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기뻐하십시오. 세계 전역의 많은 교회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다른 이유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낙담과 쇠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회 초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조셉 비오스린 장로님은 6개월 전 그분의 마지막 연차대의 말씀에서 역경에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 가운데 다음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대신 웃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웃음과 좋은 유머 감각은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 모든 후기 성도 청남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인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모든 합당한 청년 독신 성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거룩한 성전에서 임봉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변화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 침체, 실업, 허약하게 하는 질병이나 부상, 이혼,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거나 반기지 않는 변화들의 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고 신앙을 갖고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로버트 가드너 2세는 1845년 1월 캐나다 동부 오지의 꽁꽁 언 연못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충실하고 근무했던 그는 가족을 데리고 나부로 여행했고 많은 고생을 한 후 1847년 10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계곡에 들어선 후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올드포트라는 곳에 캠프를 쳤습니다. 자필로 된 그의 역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소의 멍에를 풀어주고 나서 부러진 마구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로버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힘들었지만 그와 그의 형 아치볼드가 밀크리크와 조던 리버의 재분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상황이 바뀌어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의 재분소에 물을 제공하던 개울의 물길이 상류 쪽으로 변경되면서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재분소까지 9.7km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의 역사기록 읽어보겠습니다. 수로는 실패라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겼다. 그 실패로 인해 나는 모든 작물을 잃었고 재분소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재고도 바닥났으며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 그것으로 시험이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다음 개인 역사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달 후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일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손수레와 증기선 그리고 기차로 임지를 향해 선교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다시 한번 정착하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가드너 형제는 솔트레이크 계곡 밀크리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몇몇 친구들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했던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재개한 걸 보니 기쁘네. 자네가 재산을 잃고 선교 사업을 떠났을 때 이전만큼 거의 회복한 것 같네. 로버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난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 한때 잘 나갔다고 모든 것을 잃었었지. 이제 또 다른 선교사 부름이 올까봐 부럽네. 두렵네. 아니야 다를까, 몇 시간 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이웃 몇 명이 찾아와 오늘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선교사업을 떠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했다. 나는 모자를 벗고 극적인 다음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로버트 가드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에 맞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님들의 권고를 따랐고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봉사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고 매우 훌륭한 유머와 관대함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가드는 이제는 유타 남부지역 정착사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와 같았던 개척자들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삶을 살 때 순종하고 충실하며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스노우 형제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갈더너 형제님인데요. 제가 선교 보장을 할 때 토론토로 왔었습니다. 개인 지역에 와서 갈더너 형제님이 그때 교회를 들어와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 같은 선교부에서 또 선교 보장으로 봉사했었습니다. 이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의 구조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난 후 본부 상호보좌 회장인 제2보좌에 계시는 바바라 톰슨 자매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톰슨 자매님 말씀이 끝나시면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얼 홀런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연차대회입니다.
20년 전 제가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몇몇 상호부조회 여건들과 신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오전 훈련을 마치고 시간에 맞춰 그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회 기도 찬송과 기도 후 첫 번째 연사였습니다. 개회 찬송은 때가 임박하니였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제목의 찬송가가 아니었고 개회 찬송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기도 전에 벌써 때가 임박하니를 부르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저는 곧 이 찬송가의 제목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의 가사는 그날 저녁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았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목적을 굳건히 하라.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길 험해도 예수 너희 곁에 늘 함께 계시며 저 원수들이 너 대적하여도 주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리. 가사의 메시지는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사업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행하는데 서로 도움으로써 그분을 돕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10월 상호부조회 총회 때 백 자매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웁니다. 가족과 가정을 강화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아 돌보아 준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노력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기억에 닿는 한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저는 신앙을 키우려면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전을 읽고 공부할 때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자라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저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또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지킨다면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려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각자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기 위하여 일생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부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독신이며 일부는 편부모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생활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는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다른 가정이 강화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훈련 모임이 끝난 후에 저는 제 조카 딸 가족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러 가기 전에 우리는 짧은 가정의 밤과 경전 이야기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는 리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하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쳤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음으로써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쇠막대를 놓는다면 더러운 강물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이들이 붙들어야 할 쇠막대가 되었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안전과 행복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악마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했고 새막대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경전 이야기 다음은 가족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감독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도록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3살 난 브루클린이 그날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독님의 눈이 망가졌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루클린과 다른 5살 난 언니인 케네디가 단상 위에 감독님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감독님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보세요. 저기 감독님이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어린 소녀들은 눈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감독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아지셨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전과 가정의 밤 가족 기도는 가족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우리 각자도 어떤 점으로든 가난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며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궁핍함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집에 없을 때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제 집 인근에 불어닥쳤습니다. 이웃집의 거대한 나무가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우며 쓰러져서 전선을 끊어버렸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우선 나무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오빠는 장비를 찾아 가능한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감독님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몇 분 이내에 감독님과 가정보험교사, 전스테이크 회장님 및 와드 형제들 10명이 휴대용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이 재난을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 방문 교사들은 그날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제사 그룹, 장로 정원회와 이웃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와 제 가족이 엉망이 된 집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 실망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보살핌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실천했으며 그들이 맺은 성약의 실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 우리는 종종 홍수와 허리케인, 지진 및 다른 재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베풀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을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노력에 대적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대속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토순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부활절 시기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거나 더 나아가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를 가져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아내가 떠나버린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양친을 모두 잃은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넓게 보자면 이들 중에는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군인, 집이 그리운 신참 선교사, 가족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들킬까봐 걱정하는 실직한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에는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저는 가장 고독했던 여행과 그로 인해 전 인류에게 주어진 끝없는 축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주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의 짐을 짊어지는 의무를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노라 라고 하실만 했습니다.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처럼 유월절을 앞둔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군중의 소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열의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우선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 다음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이었습니다. 재판을 서두르던 이 대제사들과 공회는 성급하고 분노에 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려 그는 사형에 마땅하니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 땅의 이방인 통치자 앞에 끌려갔습니다. 갈릴레의 분봉왕인 헤롯이 그분을 한 번 신문하였고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두 번 신문을 하되 두 번째에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군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후 빌라도는 부당하고 부조리하게도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의 갓 씻은 손은 가장 더럽고 얼룩진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정치적 거부는 거리 시민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더 가혹한 인신공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바야바야말로 진정한 모독자여, 살인자여, 혁명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실명인지 그 당시 비밀결사 내에서의 칭호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람어로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표지폭격단이 가족이나 아버지는 호칭을 쓰였습니다. 유월절 전통의 정신에 따라 수감된 제사들 중 하나를 사면할 수 있었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냐? 그들은 바라바로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을 모실 수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조금씩 단호하게 예수님 주변의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속내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중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신성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기도를 듣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본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이 고작 은 30에 그분을 배반할 수 있었음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만한 푼돈으로 그처럼 큰 오명을 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운명을 심판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배반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물론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매우 고민하셨고 스디짠 죽음의 잔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간청하는 동안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 물론 그 잔은 물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선임사도 세 명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까지 반복되었으며 결국 그분의 인정어린 목소리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휴식이 없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끌려간 재판에 넘겨졌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 자요 그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주장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며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음을 압니다. 그런 후 닭이 울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신성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지층은 점점 더 줄어들었으며 마태가 쓴 짧은 구절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적대시할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발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결같이 구주의 삶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여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분의 외로운 여정에는 위로나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 대속으로 향하는 이 외로운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을지 모를 순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적, 육체적으로는 준비했지만 심적, 영적으로는 온전히 예상하지 못하셨을지 모를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도 눈감아 버리신 온몸을 마비시키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최후의 고독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도움이 사라질 것은 예상하셨지만 이 점은 그분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온 영혼의 확신을 담아 저는 주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셨으며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간증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통틀어 이 고뇌하는 최후의 고통의 순간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더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그 버림받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냈음을 증명하는 것이 위대한 대속의 핵심이자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나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불결한 것에 손대본 적이 없는 온전한 아들인 예수님은 나머지 인류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아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대속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희망 없이 느끼도록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셨으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비통함 가운데에서도 구주의 선량함으로 인해 신앙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따르던 신뢰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언제나 충실하고 가까이 계시며 절대로 주무시거나 간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인 나사렛 예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 맞서 구분을 돕거나 지지할 그 누구도 없이 죽음이 지배한 육신의 생명을 대체하셨으며 지옥 같은 외로움과 절망으로부터 기쁨의 영적인 대속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예수님은 승리한 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에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그분이 다시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없기를 His solitary journey brought great company to us for our little version of that path. The merciful care of our Father in heaven. The unfailing companionship of this beloved Son, the consummate gift of the Holy Ghost, angels in heaven, family members on both sides of the veil, prophets and apostles, teachers, leaders, friends, all of these and more have been given us as companions for our mortal journey because of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한 그분의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이 그 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수주, 구세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안이 없이 떠나지 않겠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올 것이라. 그리고 함께 할 것이라. 함께 임할 것이라. 구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절 시기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간구함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외로운 희생은 혼자 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또한 배반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는 그분께서 이러한 도움 없이 이러한 일 다시는 직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이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책임 없는 그런 저희와 저와 저를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위 속죄가 이루어진 금요일 그리고 무덤이 빈 일요일에 걸친 이 성스러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온전한 제자들로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또는 태평성대한 시절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외롭고 우리 십자가가 짊어지기 어려울 때에도 행위로서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주간을 비롯해서 항상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분께서도 죽음에 이르고 완전히 홀로 서야 했을 때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his word can just be gone. The choir just sang, "This is my beloved."
합창단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태버나클 합창단이 들려준 아름다운 노래와 본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말씀이 끝나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도널드 엘 홀스트럼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책임으로 겸손함을 느끼지만 한편 이런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 전에 연차 대회를 통해 만난 이후로 세계의 상황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에 경기 침체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여러 주 동안 나온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더욱이 사회 도덕성은 계속 퇴색되고 있으며 그 도덕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종종 조롱받고 공개적으로 반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개인의 불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에만 집중하여 신경을 쓴다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며 심지어 앞으로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 주변의 문제거리에서 돌이켜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때로 비극과 불운을 비껴갈 수는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로부터 배우고 또한 자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아파하며 슬픔에 잠길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역사에는 고난을 겪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끝까지 굳건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의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태도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 태도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그 역경들을 굳건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구주와 복음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버텨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예들을 세 가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 가족의 예입니다. 제게 항상 영감이 되었던 감동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외가쪽의 증조부모이신 깁슨과 시실리아 샤프 콘디는 스코틀랜드 클레멘티넌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광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만족했으며 그들이 사랑했던 지은 사랑했던 곳에 지은 꽤 안락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완전히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모이라는 부름을 들었고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40년대쯤 그들은 가진 재산을 팔고 거대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조그만 짐가방에 넣고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5천여 킬로를 위험한 바다 여행길에서 건너서 망망한 대해만 바라보며 형편없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8주간의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배에서 구할 수 있는 도움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시험했던 시련 중에서 어린 나다니엘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의사도 없었고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약을 구입할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를 돌보며 기도했고 기다렸으나 아이의 병세가 날이 가면서 악화되며 그들은 애통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 가족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해상에서의 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두꺼운 천으로 싼 뒤 무거운 철에 매달아 바닥에 묻혀야 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큰 고통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신앙으로 깁슨과 세실리아는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신앙 때문에 고향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시온으로 왔고 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을 치르신 제 조상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후손들에게 신앙, 용기, 단호함의 모범이 되었던 깁슨과 세실리아 샤프 콘디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평화와 기쁨의 전형이 되었던 온화하며 신앙에 충만했었던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그로버그 형제님이 여기 회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평양 어느 섬에서 한 늦은 저녁에 작은 배 하나가 허술한 항구에 조용히 정박했습니다. 두 명의 폴리네시아 여성이 멜리 물리폴라가 배에서 내리도록 그들을 부축해 마을길로 향하는 오래된 좁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한밤중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밝은 별들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멜리 몰리폴라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 달, 별,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리폴라 형제의 시력은 정상이었지만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 어느 운명의 날에 갑자기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고 낮이 영원한 밤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좋은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그는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몰리폴라 형제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분이 태평양 섬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몰리폴라 형제는 축복을 구했고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다른 형제와 함께 그분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주고 난 후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의 갈색 뺨을 타고 흘러 마침내 그의 전통 의상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리폴라 형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제가 장님임을 아십니다. 당신의 종들이 제 시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서 제가 빛을 다시금 보게 될지 아니면 남은 여생 동안 어둠만 보던지 간에 저는 제 삶에 빛을 주고 제가 지금 참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형제님은 일어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곁에 있었던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구서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삶의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어둡던지 간에 결코 홀로 걷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루이 해스커스가 지은 그 시의 말씀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새해의 입구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빛을 주시오. 미지의 곳으로 안전히 여행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빛보다 훌륭하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서 끝내 승리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이해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프로이센입니다. 우흐트도르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프로이센입니다. 1946년 3월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당시 12사도 정원에 계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님이 프레드릭 W. 베블 형제님과 함께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사항을 살피고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후 유럽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벤슨 장로님과 베블 형제님은 나중에 자신들이 들었던 한 간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통치하던 정부가 더 이상 통치하지 않게 된 곳에 살게 된 한 자매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남편은 동프로이센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거기서 참전했던 젊은 남편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남겨둔 채 자신의 조국에서 끔찍한 그 전쟁의 끝무렵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점령군들은 동프로이센의 독일인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서쪽 독일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은 1600여 킬로가 넘는 거리였고 그는 걸어서 말고는 달리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바퀴가 달린 작은 마차에다 기본 생필품만 실어 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자녀들과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외에 그녀는 후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은 늦여름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가진 것 중에서 식량이나 돈이 없었던 그녀는 가는 도중에 보이는 밭이나 숲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찌들인 난민과 약탈하는 군대로부터의 위험을 계속해서 부딪혀야 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흐르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팔에는 막내 아기를 안고서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세 자녀도 뒤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왔고 7살이었던 마지는 전 재산이 담긴 작은 나무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신발이 다 헤어져서 그 후로 너덜너덜 찢어진 삼베로 겨우 발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얇고도 너덜거리는 재킷을 옷 위에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눈이 곧 내리자 낮과 밤은 악몽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밤에 그녀와 아이들은 헛간 같은 거처를 찾아서 마차에 실어놓았던 얇은 담요 몇 개를 둘러 따뜻해지도록 서로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었고 그걸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살 매기 딸의 몸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으로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여행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도구인 숟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서 그 작은 소중한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여정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배고픔 혹은 추위 아니면 둘 다에 의해서 그녀의 7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숟가락으로 여러 시간 동안 땅을 파서 자신의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5살 난 아들이 죽었고 그녀는 다시 숟가락을 삽 대신 이용해 그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녀의 좌절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기였던 딸만 남았고 그 아이도 죽음의 문턱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딸마저 그녀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숟가락마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맨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고 또 파서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묻은 무덤 곁에서 어떻게 눈밭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재물, 집, 심지어 조국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많은 동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처의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려오는 기차 앞에 뛰어들기가 얼마나 쉬울까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 느낌을 무시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을 시경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전 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신앙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제 영혼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희생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은 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그분이 고통을 겪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그분의 죽음의 사슬을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고 그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지만 가족으로 다시 결합되고 당신께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소망을 갖겠나이다. 그녀가 마침내 목적지인 독일 칼스루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몹시 여우여 있었습니다. 바벨 형제는 그녀의 얼굴은 어두운 자줏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어있었고 관절은 돌출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아사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곧 열린 교회 모임에서 그녀는 훌륭한 간증을 나누면서 슬픔이 가득한 조국에서 병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 끝까지 충실하고 참되다면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해외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간증했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성도들, 그를 믿는 자들,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셀 수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협적일지라도 역경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해주며 마음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
We are grateful for the spiritual sweetness of this Sabbath morning.
오늘 안식일 날 그 영적인 축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과 또 그리고 명확함으로 복음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지자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We are also grateful for his counselors and the members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또한 그분의 보좌와 그 12사도 정원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Especially, Father, we are grateful to thee for thy Son, our Savior, for
his life. 우리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79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고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버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